2014년 12월 21일 성탄주일 메시지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투성이인 삶을 의문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표적을 분명히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또한 기쁨의 좋은 소식 대신은 주님을 가리키는 표적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죠. 굉장히 끔찍하고 비참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다 접하셨으리라 압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그 탈리반 무장 세력 7명이 폭탄을 자기 몸에 두르고 파키스탄에 있는 한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또 몸에 두른 그 폭탄을 터뜨려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한 140여 명의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군인들의 자녀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학교로 알려져 있어서 타겟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끔찍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요 몇몇 테러 단체들도 그들의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망한 아이들의 많은 수가 특별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는 소식에 분노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이었죠. 12월 14일에 커네티컷주 뉴타운에서 있었던 그 샌디 후크 엘레멘터리 학교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으로 아이들 한 20여 명과 또 교직원 6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과 또 분노를 가져다 주고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소식들을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어난 이런 가슴 아픈 비극들을 대하면서 어떤 이들이 던지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마스입니다. 유명한 선교사이자 신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 인류의 그 모든 악과 문제들에 대해서 고뇌하고 또 갈등하고 있을 때 어떤 한 해답을 받게 됩니다. 그 자신이 막 이런저런 의문과 질문들을 가지고 갈등하고 하면서 영국의 그 탐광의 광부들을 위한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들의 절망스럽고 지쳐있고 소망 없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되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떤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보여주셨던 환상이 무엇이냐면은 마치 우주에서 받아보듯이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큰 십자가가 서 있는데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지구를 다 덮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 이후로 십자가가 이 삶과 신학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직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꿈을 잃었을 때, 막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내 앞에 있을 때, 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숨조차 쉬지 못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늘 가리키시는 그 해답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 예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am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해답뿐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자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토록 나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책임져주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저 나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 우리는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성탄절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가 오늘 성탄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 사실이 오늘 성탄주일뿐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매일매일 정말 새롭고도 분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또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뭐 우리 동방박사도 알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한 대상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밤에도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는 그 목자들처럼 지금도 묵묵하게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상관없이 인정해 주던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보고 계시고 또 귀하게 여기고 계시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심을 이 한 글귀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요,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목양하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대상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뭐 가족들이고요, 또 주변의 이웃들이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묵묵하게 주님의 본을 따라가지고 목양을 하며 그들을 케어하고 돕는 이들, 그 자들에게 천사가 가장 먼저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 하면요, 10절, 11절 보시면은 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전해준 소식이지만 이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로서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암울한 때였지만 목자들로서도요, 뭐 특별한 기대와 소망 없이 그냥 자기의 일만 묵묵하게 하고 있던 그런 평범한 일상 같은 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천사들은요, 마치 세계 정세나 우리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마냥 우리 모두를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런 처지에 놓여 있고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소문들이 있고 이런 난리들이 있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듯이 이 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말은요, 이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약부터 계속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떻게 찾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주신 얘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되면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알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즉 사인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과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신 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좀 빌려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동네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하라라고 했을 때 아내가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말하자면은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던 일이 뭡니까? 예, 목자죠.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떼를 치던 목동 다윗을 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왕 다윗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이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늘 큰 일로 맡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이렇게 돌보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양떼들을 잘 돌보고 살피고 하는 그 목동의 일을 잘하니까 네가 양떼들도 이렇게 섬세하게 사랑으로 잘 돌본다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도 잘 돌볼 것이다 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에는요 유독 양들이 많았고 또 그들을 치는 목동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목동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굉장히 낮고 천한 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지 높은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들은요 그 낮은 계층들 중에서는 탑인 사람들인 거죠. 목동들 중에서 탑인 겁니다. 왜? 다윗의 뒤를 잇는 그 목동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그 목동의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한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차로 뭐 이 중심부에서 중심부까지 이동하는데 한 20분도 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있고 또 양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모든 그 제사의 제물인 양들은 많은 부분 이 베들레헴에서 조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마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특수성도 아마 고려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올 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순례를 해서 올 때 제사에 드릴 그 제물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먼 길을 오고 험한 길을 오다 보면요. 그 길 중에 제사로 드릴 그 짐승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의 그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흠이 없는 동물이거든요.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소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서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 오는 길 도중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오면서 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제물로 드릴 그 동물을 예루살렘에 다 와서 그렇게 다시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주로 공급하던 곳이 어디라고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이 자부심이 있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주의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케어하고 또 그들이 기르는 양들은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많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더 각별하게 케어하고 살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태어날 때도 혹시라도 그 태어나서 그 연약한 모습에 다른 동물들에게 이렇게 차이거나 다른 곳에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생길까 해가지고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닦은 다음에 강보에 싸가지고 말 구유에다가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동물들에게 그렇게 치이지 않고 또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잘 싸가지고 말 구유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았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니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그런 구절이죠. 예, 느낌표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하더니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the baby wrapped in a cloth and lying in a manger.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정말 낮고 낮은 그 곳에, 그 천한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한 컷짜리 카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놓여있던 그 구유가 이렇게 있고요, 뭐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써있냐면은 The First King-sized B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퀸 사이즈, 트윈 사이즈 많이 있잖아요. 근데 킹 사이즈, 인류의 첫 번째 킹 사이즈 베드가 뭐였다고요? 구유였다는 겁니다. 사이즈 때문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또한 말에게 여물을 주는 구유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내 살을 줘서 너희로 먹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그 단어 자체가 베이트 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빵집 혹은 떡의 집, House of Bread라고 하는 뜻입니다. 빵의 집에 온 세상을 위해서 주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떡 대신 예수님이 말에 여물을 주는,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큰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뜻 중에서 이 아랍어로는 House of Meat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고기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 제사로 드려지는 양들을 많이 잡았던 전례에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장 12절로 돌아가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왜 목자들에게 표적이 됩니까? 왜 그들에게 사인이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기 양이 태어났을 때 그것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강보에 거의 싸서 구유에 놓는 것, 이것은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계신 것을 보는 순간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 목자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어떤 사실입니까? 즉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이구나. 너무나 강렬한 그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저 아 구유에 예수님이 놓이셨네. 아 천한 곳이네. 말밥통이네. 이것도 굉장히 귀한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목자들 그것도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사실은요. 그걸 보는 순간 아, 어린 양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어린 양이요? 제사로 바쳐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준비되어지는 어린 양.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베들레헴의 어느 마을 구유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 양을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요. 그 당시 관습으로는요, 제사를 지내러 저 멀리서 이제 올 때 적어도 예루살렘에 일주일 전에는 도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와서 이제 양을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양을 구입하자마자 바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4일은 그 양을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최소 4일을 함께 지내야 하는가? 왜 이런 규정이 있는가? 우리는요, 구약 혹은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러면은 마음은 없이 무조건 형식적인 것에만 치중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중심을 소홀히 한 나머지 나중에 형식만 남게 되었고 형식만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지 처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그때부터 형식만 주시고 강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형식과 함께 그 내용과 정신과 중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히려 신약은 그런 면에서 구약의 의미들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들 이제 끝! 이제 내가 새로운 것을 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그 율법과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더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구입한 양으로 제사드리기 전에 최소 4일을 함께 지내게 한 것은 마음의 제사를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돈 주고 구해가지고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양을 제사드리겠다고 형식적으로 떡하니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지내면서 정이 들고 내 가족의 일부같이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드림과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오게 될 때요. 양을 이렇게 어깨에다 들쳐매고 옵니다. 가족들은 뒤따르겠죠. 이렇게 제사장이 있으면 그 앞에 서서 양을 들어가지고 그 앞에 딱 들고 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정말 매 눈으로 어디 흠이 없는지 잘 살핍니다. 왜?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쭉 살펴가지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딱 판단이 되면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제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Do you love your lamb? 당신은 당신의 양을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보기에 약간 좀 쭈삣쭈삣한다거나 머뭇머뭇한다거나 예라고는 하는데 왠지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으면은 재차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양을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하거나 혹은 만족스러울 만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양을 사랑합니까? 왜?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4일 동안 정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정이 안 드는데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거짓말을 하면 되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앞에 서가지고 그 엄숙한 자리에 물어보는데 떨리죠. 진심이 나와야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물었을 때도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하면요. 제사를 못 드리고 그냥 그 양을 짊어진 채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 아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하시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베드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나를 너는 사랑하느냐? 너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 온 나를 너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백마저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많죠. 베드로처럼.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가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차원이 낮은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지막 한 번의 질문이 남았죠.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을 조금 바꾸십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약의 기준대로라면요.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고백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질문을 바꾸시면서 네가 지금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필레오 정도냐? 그러면 내가 지금 나에게 줄 수 있는 너의 최대한의 사랑을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아직 거기에 못 미치지만 예수님은요. 조건 없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주시는 거죠. 네가 지금 나 번번이 넘어지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하지만 그게 지금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의 아가페 사랑으로 너를 덮어주고 너 또한 나의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채우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끌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가페 사랑의 모습과 수준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어떤 표적이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놓여있는 것. 즉 죽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또한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매주 있는 그 링컨 시리 목사님들 모임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회의로 모이는데 지난주가 이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특별히 Family Promise라고 하는 어떤 단체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링컨 카운티에 이제 홈리스 아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링컨 시티만 해도 한 19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홈리스가 190명쯤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뭐 홈리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합니까? 우리는 홈리스 그럼 다리 밑에서 그냥 집 없이 사는 이걸 생각하지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더 제너럴한 의미에서 예를 들면 차는 있지만 집은 없어서 차에서 늘 자게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RV에서 뭐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들 집을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permanent resident가 없는 사람을 그런 홈리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9명 되는 학생들은요 성인 보호자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친구 집에 소파에 이제 그 소파 카우치 그 하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내는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링컨 시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그 일 가운데 동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8개 교회가 1년에, 4주, 뭐 한 주씩 따로 나누어서든지, 뭐 같이 하든지, 어쨌든 상관없이 1년에 4주를 그 교회 공간을 이렇게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체에서 침대 같은 것도 다 갖다 놓고 해가지고, 홈리스 가족이 아마 한 가정인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있을 수 있는 이제 장소를 제공하는 거죠. 그게 이제 1년에 4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계속 옮겨 다니겠지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마저 한 교회가 이번에 빠지게 돼서 조금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 이곳에서 구해지기 어려우면은 뉴포트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그렇게 염두에 두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비록 또 작고 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하고도 좀 나누고 싶은 얘기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링컨 시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을 때는 이 지역에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워주신 그 목적과 역할도 있습니다. 집이 없이 말 구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오신 그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귀한 또 때가 될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여전히 어둡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절망과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표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킴 워커의 Tell Me the Story of Jesus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이야기보다 더 아름답고 감미롭고 새로운 그 이야기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Tell me the story of Jesus, writing my heart every word. Tell me the story most precious, the sweetest that ever was heard. Tell how the angels and chorus sang as they welcomed his birth. Glory to God in the highest, peace and good tidings on earth. Tell of the cross where they nailed him, writhing in anguish and pain. Tell of the grave where they laid him, and tell how he liveth again. Oh, love in this story so tender, clearer than ever I see. Stay, let me weep while you whisper. Love paid the ransom for me. Love paid the ransom for me.